로마서 5번 메시지 하나님의 칭의의 방법. 이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진리인 칭의의 부분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칭의를 위한 격렬한 투쟁을 하기 위해 하나님에 의해 일으키심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칭의는 성경에서 하나의 큰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칭의의 진리를 위해 투쟁했지만 우리는 어떻게 칭의가 화해와 구속과 화목과 관계가 있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용어들을 살핌으로써 그 뜻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먼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생각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의, 공의와 의로움의 하나님. 하나님의 의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란 공의와 의로움에 관계된 하나님의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시며 의로우십니다. 공의와 의로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인격은 모두 그분의 의가 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공의와 의로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것은 실제로 그분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단순히 하나님께 속한 속성의 일부분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하기를 자기들은 그리스도의 의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의는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의의 속성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자로서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당신의 의가 되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는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인격이시며 하나의 속성이 아닙니다. 의로우신 그리스도가 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체현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의로 만드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 믿는 이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서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믿는 이들이 의롭게 된다고 하지 않고 믿는 이들이 의가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의미 깊은 일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체현이시며 하나님은 한 분의 살아계신 인격자로서 의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 하나님, 그리스도는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안으로 역사되셨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된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담대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역사되셨으므로 우리는 바울과 함께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물이 한 컵이 있다고 합시다. 만일 차를 이 물 속에 탄다면 이 물은 이제 맹물이 아니라 찬물이 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역사되시면 우리는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공의와 의로움 안에 있는 하나님 자신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인격이시며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의 사한 인격은 우리 안으로 역사되셨고 우리는 그분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이다. 나는 의롭게 되었다. 하나님은 의이시며 나도 또한 의이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이다. 하나님이 어떠하시면 나도 그대로이다. 나는 완전히 의롭게 되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 나는 하나님을 시인하며 하나님께서도 나를 인정하신다. 우리는 서로 인정한다. 이것이 바로 믿음에 의한 칭의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판단받고 인정받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는 당신을 인정합니다. 칭의, 하나님의 의의 표준으로 인정받음. 칭의란 무엇입니까? 칭의란 하나님의 의의 표준에 따라서 사람들을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표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의이며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의는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롭거나 의롭다고 생각할지라도 우리의 의는 그 높이가 한치도 못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는 얼마나 높은 것입니까? 그것은 무한대입니다. 당신의 의는 하나님에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 즉 당신의 부모, 당신의 자녀, 당신의 친구에게는 의로울지 모르지만 당신의 의는 하나님 앞에서 당신을 의롭게 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의의 표준으로 당신 자신을 의롭다 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표준에 따라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에 의한 칭의란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표준에 따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것을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칭의가 그리스도의 구속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만일 그러한 구속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구속은 칭의의 근거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 구약에 나타난 속죄. 그리스도의 구속에 관하여 말할 때 우리에게는 구약에 나타난 속죄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죄값의 보상. 구약에서 속죄란 죄값을 보상하는 것이었습니다. 죄값을 보상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요구를 만족시켜 드림으로써 우리를 위해 하나님을 진정시키고 하나님과 화해한다는 의미입니다. 속죄소. 속죄소는 법궤의 덮개였습니다. 이 속죄소 밑에는 하나님의 증거라고 불리우는 율법이 있습니다. 왜 율법은 하나님의 증거라고 불렸습니까? 그 이유는 율법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증거되셨고 나타난 바 되셨습니다. 속죄소 위에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의미하는 영광의 그룹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속죄소 밑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증거가 있고 속죄소 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영광의 그룹이 있습니다. 속죄소에는 속죄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속죄일, 즉 죄값을 갚는 그날에 속죄제물은 피를 흘리고 그 피는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소 위에 뿌려졌습니다. 그 피는 말하는 피였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거슬러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두 가지 문제, 즉 죄의 문제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문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합하는 길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으며 하나님에게도 사람들에게 베풀 은혜가 있었지만 그 둘을 서로 가깝게 하는 길이 없었습니다. 서로 가깝게 되는 길, 즉 하나가 되는 길이 바로 죄값을 보상하는 방법이며 속죄의 방법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속죄, 즉 죄값을 보상하려면 피를 흘릴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이 피는 지성소로 옮겨져 속죄소 위에 뿌려졌습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이 속죄소 아래에는 사람들이 하나님 곁으로 올 때 그들을 드러내어 정죄하는 율법이 있으며 속죄소 위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영광의 그룹이 있습니다. 속죄의 피가 속죄소 위에 뿌려질 때 그 피는 하나님의 율법의 의로우신 요구를 만족시켜 드렸으며 그 피는 하나님의 영광의 요구를 이루어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속죄소 위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의와 영광을 범하지 않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사람과 만나실 수 있고 사람과 이야기하실 수 있고 사람과 교통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는 곳이 바로 이 자리였습니다. 이것이 속죄이며 죄값에 대한 보상이었습니다. 신약에 나타난 구속, 화해. 구약에 나타난 죄값에 대한 보상은 신약에 나타난 화해의 예표였습니다. 화해는 신약에서 적어도 다섯 번이나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과 4장 10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친히 화해 제물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이 두 구절에서 화해 제물이라는 단어는 실제로 화목의 제물로 바쳐져야 할 제물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두 구절 가운데 있는 힐라스모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화해시키는 것, 즉 화해의 제물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과 4장 10절을 볼 때 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의 제물이십니다. 화해에 대한 또 하나의 헬라어인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서 9장 5절과 로마서 3장 25절에서 발견됩니다. 이 단어는 화해의 제물이 바쳐지는 장소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믿을만한 참고문헌에 의하면 위에 두 구절에 쓰여진 단어는 화해 제물의 장소를 의미하는 말로 되어 있으며 흠정역 성서에서는 쉬운 자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서를 보면 이 단어는 출애굽기 25장과 레위기 16장에 있는 쉬운 자에 대한 말입니다. 이와 같이 힐라스테리언은 화해 장소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2장 17절에는 힐라스코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명사 힐라스모스의 동사형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화해 제물이 되셨습니다. 화해에 관한 구절은 신약 가운데 그리스도와 관련된 말씀에서 다섯 번 나타납니다. 두 번은 화해의 제물이신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구절이며 두 번은 화해가 이루어진 장소에 대한 구절이고 한 번은 화해 행위에 대한 구절입니다. 신약에 나타난 화해에 대한 이 다섯 구절 이외에 성전에서 기도하던 세리가 화해와 같은 어근을 가진 말을 사용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로는 나에게 화해를 베푸소서라는 의미입니다. 그 세리는 실제로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에게 화해를 베푸소서. 나는 당신이 볼 때 죄인입니다. 나에게는 화해가 필요합니다. 화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이 말을 한 면으로 구속과 어떻게 구별하며 다른 한 면으로 화목이라는 말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신약을 자세히 읽어보면 화목이 화해를 포함하는 말임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같은 의미의 말은 아닙니다. 화해라는 말은 당신이 다른 사람과 문제가 있을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즉 당신이 그 사람을 불쾌하게 했거나 혹은 무엇인가 빚을 졌을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만일 내가 당신에게 잘못을 저질렀거나 혹은 당신에게 빚을 지게 되어 우리 사이에 문제가 있다고 합시다. 이 문제 혹은 빚 때문에 당신은 나에게 요구 조건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만일 당신의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에는 우리 사이에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화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헬라어로 힐라스모스라는 단어는 내가 당신에게 잘못을 저질렀으니 이제 나는 당신에게 빚을 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사이에는 우리의 관계를 가로막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해란 잘못을 저질러 빚을 지게 된 측에 대한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행동하는 것입니다. 만일 잘못한 측이 잘못을 당한 측을 진정시키려 한다면 그 사람은 상대방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어야 합니다. 70인역 성서는 레위기 25장 9절과 민수기 5장 8절에서 속죄에 대한 말로 힐라스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헬라어 단어는 쌍방을 화해시켜 하나로 만드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속죄하는 일입니다. 속죄란 쌍방을 하나로 이끄는 것입니다. 갈라져 있는 쌍방이 하나가 되고자 할 때 화해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속죄입니다. 즉 화해의 행위가 속죄인 것입니다. 화해란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리하게 한 문제, 즉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통을 할 수 없게 한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문제는 우리의 죄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었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오실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화해가 필요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서 화해의 제물로 바치심으로 이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화해의 제물이 되셨으며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구속. 화해와 구속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구속이란 원래 갖고 있던 것을 잃어버렸을 때 값을 지불하고 다시 그것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이 찬송가는 내 것입니다. 만일 이 찬송가를 잃어버렸다가 내가 값을 지불하고 다시 이 찬송가를 산다면 나는 그 찬송가를 구속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속이란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소유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 속했었으며 그분의 소유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잃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다시 찾으셨습니다. 즉 막대한 대가로 우리를 다시 얻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속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바 된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얻기를 갈망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린 바 된 우리는 이미 죄로 더럽혀졌으며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과 영광에서 멀리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바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과 영광에 있어서 하나님과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세 가지 요구, 즉 의와 거룩함과 영광의 요구가 해결되어야 했습니다. 많은 요구들이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되었으며 우리가 그것들을 다 이룬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값이 너무 어마어마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값을 지불해 주셨으며 이 막대한 대가로 우리를 다시 소유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구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한 영원한 구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화목. 원수가 된다는 것은 화해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입니다. 만일 내가 당신의 원수라면 화해만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나에게는 화목이 필요합니다. 원수가 된 것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에게는 화해가 필요할 뿐 아니라 화목이 필요합니다. 화해는 주로 죄 문제를 해결하지만 화목은 죄는 물론 원수된 것을 해결합니다. 그러므로 화목은 화해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로마서 5장의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죄인일 뿐 아니라 원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죄인의 상태로서 화해가 필요했고 원수의 상태에서 화목이 필요했습니다. 여기에 화해와 화목의 차이가 있습니다. 즉 화해는 죄를 위한 것이며 화목은 죄와 원수됨을 위한 것입니다. 화목은 그리스도의 구속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칭의를 거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화목은 칭의로 얻어진 구속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의, 칭의, 화해, 구속, 화목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말들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알았으니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칭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음. 칭의란 무엇입니까? 칭의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오랫동안 존재해왔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까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계시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계시될 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은 로마서에서 두 번 언급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믿음에 계시된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율법과 아무 상관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 둘은 분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아무 관계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가서는 결코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관한 한 율법은 끝난 것입니다. 율법은 옛 경륜이었습니다. 이제 율법 외에 율법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3장 2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말에 큰 어려움을 갖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행동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은 예수님의 믿음, 즉 주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참 믿음이란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자신의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자신을 보고 조사하면 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빨리 사라집니다.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결코 우리로부터 시작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생겨나게 하기란 불가능합니다. 믿음이란 그리스도 자신의 한 방면입니다. 사실 믿음은 그리스도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고 말합니다. 나에게는 자신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의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나는 믿음이 없고 나에게 믿음이 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삽니다. 만일 당신이 자신을 바라본다면 당신은 결코 믿음을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자신을 잊어버리고 오 주 예수여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즉시 믿음이 당신 안에 일어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예수의 믿음이요 우리 안에서 믿는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관계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이십니다. 당신은 믿을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만약 당신이 원한다면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믿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노력하면 할수록 당신에게는 믿음이 더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렇게 말하십시오. 오 주 예수여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 예수여 당신이 너무 좋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렇게 한다면 당신에게는 즉시 믿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 하나님의 의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계시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과 하나님의 영광의 요구를 만족해함. 하나님의 의는 그분의 의로운 율법과 그분의 영광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 나타났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요구들을 이루는 하나님의 의를 영접합니다. 로마서 3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에 두 범주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 두 범주는 하나님의 의의 요구와 그분의 영광의 요구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히 언급합니다. 우리는 모두 율법을 범했고 우리는 모두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왜 바울은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을 언급합니까? 그 까닭은 25절에서 언급된 속죄소와 관련됩니다. 바울이 로마서에 이 부분을 쓰고 있었을 때 그는 아마 증거궤, 특히 속죄소의 도면을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이 속죄소 위에는 영광의 그룹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속죄소 아래에는 사람들의 죄짓는 것을 드러내고 그들을 정죄하는 율법이 있고 속죄소 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대표하고 사람들의 모든 행동을 감찰하는 두 그룹이 있습니다. 속죄소 밑에는 드러내는 율법이 있고 속죄소 위에는 지켜보고 감찰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드러내고 정죄하는 율법은 그에 따른 하나님의 의의 요구를 의미하고 감찰하는 그룹은 하나님의 표현에 따른 하나님의 영광의 요구를 의미합니다. 만약 이 요구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만족하지 않는다면 죄인들이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교통할 길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속죄하는 피가 있습니다. 속죄하는 피가 속죄소 위에 뿌려짐으로써 의로운 율법의 요구와 하나님의 영광의 요구가 만족됩니다. 화해란 하나의 행위일 뿐 아니라 장소를 가리킵니다. 화해란 하나님이 사람과 만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은 담대하게 이 화해의 장소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속죄소로 세우셨고 이 속죄소는 하나님이 사람과 만날 수 있는 화해의 장소입니다. 이 장소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인격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그들에게 많은 것이 되심을 깨닫지만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는 화해의 장소임을 알지 못합니다. 이 장소를 알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생각만 해도 두려웠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화해의 장소인 그리스도 위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3장에서 바울이 쓴 내용의 의미입니다. 그는 칭의의 의미를 보이기 위해 속죄소가 있는 법궤의 예표를 사용했습니다. 이 우주 가운데 주 예수님은 속죄소로 세워졌고 모든 죄인들은 그분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올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속죄소 위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위치와 근거가 있고 하나님은 우리와 교통할 같은 근거를 갖고 계십니다. 율법은 어디 있습니까? 율법은 속죄소 아래에 있습니다. 율법은 화해시키는 그리스도로 덮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위에 있지만 우리가 속죄소이신 그리스도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 요구할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 속죄소 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있어서 그분과 동일합니다. 우리와 하나님은 서로 부합되며 서로 인정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롭다 합니다. 당신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롭다고 말하는 것이 너무 담대하다고 생각합니까? 로마서 3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그분이 판단받을 때 이기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롭다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아주 여러 번 했습니다. 나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했지만 하나님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분의 말씀을 확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국 나는 하나님을 완전히 의로운 분으로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연구하고 그분이 의로운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 조사하는 것을 두려워 마십시오. 당신이 그분을 조사해 본다면 그분이 1000% 아니 10000% 옳은 분임을 발견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의롭다 할 것입니다. 속죄소이신 그리스도 위에서 하나님과 우리는 서로서로 인정합니다. 우리의 체험에서 볼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의를 확신시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비하셨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거스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의로우시지 않다. 우리는 모두 구원받기 전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의롭다면 이 지구상에 왜 그렇게 많은 빈곤한 사람들이 있을까? 만약 하나님이 의롭다면 왜 나라 사이에 정의가 없을까? 그들은 하나님이 있음을 시인하지만 하나님이 의롭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우리 중에 대부분이 그런 행동을 했음을 간증할 수 있고 하나님을 잘못이 있고 의롭지 않은 분으로 생각했음을 자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시고 그분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확신시키실 때까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행하셨습니다. 누가 누구를 먼저 의롭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의롭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그분의 의로움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분을 의롭다고 했으며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소서. 나는 죄가 많고 더러운 사람입니다. 나에게는 당신의 용서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넣어졌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 위에 놓여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서로를 의롭다 할 수 있는 속죄소인 그리스도 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선포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나는 당신과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나도 사랑하는 너와 아무 문제가 없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 다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롭다 한 다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속죄소인 그리스도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분 아래 율법은 덮여졌고 그분 위에 있는 그룹들은 속죄소인 그분 위에 이루어진 쌍방의 칭의를 보고 기뻐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속죄소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속죄소 위에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 발 아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머리 위에서 만족합니다. 율법은 입을 다물었고 더 이상 우리를 송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위에서 만족함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기 속죄소 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칭의를 누립니다. 하나님의 의가 보여짐. 구약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도들의 죄들을 간과하심으로 그들에게 보여졌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25절에서 간과함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사람들의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단지 속죄의 피로 덮여졌습니다. 그들의 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는 구약 성도들의 죄들이 그리스도의 예표의 피로 덮여졌지만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죄들을 간과하셔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예표의 피가 하나님 앞에서 흘려졌고 의로운 하나님은 그 피로 덮여진 모든 죄들을 간과하셨습니다. 덮여진 그 죄들을 간과하심으로써 하나님은 그의 의로움을 보이셨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10억 달러의 빚을 졌다고 가정합시다. 나는 이 금액을 지불할 능력이 없더라도 그 사람에게 갚아야 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억만장자인 친구가 있습니다. 내 친구가 와서 자신이 그 빚을 완전히 갚아주겠다고 말하고 그 증거로 약속어음을 씁니다. 그 약속어음이 전달되었을 때 나는 의를 인하여 해방되어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에게 엄청난 금액의 빚을 졌지만 약속어음, 즉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를 없애는 것을 보증하는 속죄소 위에 뿌려진 속죄제물의 피가 있었습니다. 이 약속어음은 구약 성도들의 모든 죄들을 덮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약속어음을 배상하고 완전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의로움을 인하여 하나님은 그들의 죄들을 간과하셔야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은 구약의 성도들에게 그분의 의로움을 보이셨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3장 25절의 의미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신약의 성도들을 의롭다 함으로써 그들에게 보여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과 예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들을 위해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완전한 구속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의롭게 되시기 위해 우리를 의롭다 하셔야 합니다. 칭의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분의 의로움으로 인한 것이며 우리 편에서 보면 율법의 행위로 인한 칭의와 비교해 볼 때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면 우리가 일해야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면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의롭다함은 그분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집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구속이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의로움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구약의 성도들의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들에게 그분의 의로움을 보이셨고 신약의 성도들을 의롭다 하심으로 그들에게 그분의 의로움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의 죄들을 간과할 뿐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써 우리를 다루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자랑할 수 없음. 그러므로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자랑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행위의 법이 아닌 믿음의 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로부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사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두 백성들을 의롭다 하신 한 분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 한 분 하나님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의롭다 하십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하나님이시오 또 이방인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길을 예비합니다. 만일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처리가 한 집단 한 집단 다르다면 몸의 생활을 갖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처리하는데 하나의 길을 갖고 계시며 한 길을 가진 한 분 하나님이 서로 다른 백성들을 하나로 함께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우리 모두를 의롭다는 분은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중 상당수의 유대인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과 같은 방법으로 그들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해 우리 모두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할례자를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다 하고 무할례자는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 하십니다. 전치사를 주의하십시오. 할례자인 유대인들은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받고 무할례자인 이방인들은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의 백성의 위치를 갖습니다. 그들에게는 믿지 않음과 겉으로 볼 때 깨끗하지 못한 행위들이 있지만 유대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위치를 갖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인정해야 하며 유대인들에 관해 언급하기를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은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위치를 갖는 데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점을 존중해야 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그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내리고 그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과거 25세기 동안 예외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을 저주한 개인이나 국가는 모두 저주를 받았고 유대인들을 축복한 자는 누구든지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의 상태는 하나님에게 바르지 않지만 위치에 있어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로마서의 다른 곳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합니다. 유대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이며 하나님의 선택은 영원합니다. 유대인들이 현재 아무리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위치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의롭다 할 때 믿음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인하여 그들을 의롭다 하십니다. 왜 믿음을 통해서가 아닙니까? 그 이유는 유대인들에게는 이미 위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의롭다 하실 때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믿음을 통하여 그들을 의롭다 하셔야 합니다. 이방인과 하나님 사이에는 먼 거리가 있습니다. 할례자인 유대인들에게는 이미 위치가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믿음을 통해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이방인들이 바른 위치에 이르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양쪽 모두 믿음의 문제입니다. 한 분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의롭다 하십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한 분 하나님 아래 있으며 하나의 길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9절부터 30절까지의 바울의 말은 12장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믿는 이들이나 이방인의 믿는 이들이나 모두 한 분 하나님의 경륜 아래 있는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